예,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가 있는 교회 여덟 번째 시간, 시편 1권에서 우리가 선택하여서, 우리 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한 자락들을 좀 읽어가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또 답답한 마음들, 또 우리의 또 크크란 마음들이 또 시가 주는 그 위로들, 시가 주는 그 능력들, 을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또 수요 예배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들 나와 주셨었는데 과거보다 좀 적게 나온 게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이 주어지신 대로 우리 다시 또 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또 수요 예배도 함께 섬겨주시고 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끝자락에 와가고 있는 듯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그때도 다시 한번 수요 예배 가운데 힘써주시고 같이 예배하는 일을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8편은 기본적으로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이제 노래하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과 경이로움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이 교리적인 내용 때문에 우리의 앞서 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그렇죠? 인간은 처절하고 이런 좀 성악설적인 전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뭐 사실 저도 설교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불능하고 뭐 조건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뭐 그리고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바는 인간에 대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모가 자녀들을 버려둬서 그 어린 아기들이 집에서 홀로 4살짜리가 굶어 죽고 있고, 그렇게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기까지 황폐해진 마음은 뭘까? 참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계에서 터지고 있는 학폭 논란을 볼 때마다 그게 뭐 사실인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그것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가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적인 교리와 딱 맥을 같이 하면 우리가 늘 인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못났고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인간은 불능하고 이런 좀 면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또 틀리지 않고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에서만큼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를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또한 굉장히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만큼은 적어도 인간의 죄, 그 처절함, 물론 중간에 연약함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인간의 불능,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할 만하고 얼마나 섬길 만한지에 대한 굉장한 그 긍정의 노래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설교단 위에서는 저도 늘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봐도 우리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뭐 세상은 악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적어도 시편 8편에서만큼은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전체는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것을 감싸는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을 같은 내용에 둠으로써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면서 시의 중간의 결과의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군요라고 노래하게 되는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1절과 9절에서. 근데 이 표현은 전형적인 어떤 표현이냐면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하 이런 뜻이에요. 전하. 조선시대 때 뭐 그렇게 진짜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정도의 표현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권이 여기서 얼마나 신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1절과 9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시인처럼 그것을 인정하여 그 신성함을 이제 노래하자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가요? 그분의 통치권이 있으신가요? 오늘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름답던지 그것을 시로 적어서 노래에 익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정확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왕이세요. 우리 눈에 왕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불교, 유교 이런 것만이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 종교가 뭐냐면 정확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한 게 그게 진짜 내게 종교예요. 어떤 걸 제일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염려에 묶여 있으면 그 염려가 나에게 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왕이 되셔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주님의 그 통치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삶이 어떨지라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왕이세요.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떠나가 버리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이게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진짜 우리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지 않으면 나에 대한 생각들, 타인에 대한 시선들 모두 다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자, 계속 보시죠. 자, 그런데 주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2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1절에서는 주님의 통치를 노래해요. 그런데 2절에 뭐가 등장하죠? 여기에 대적들도 있고 원수들도 있고 보복자들도 있고 예 주의 대적이 있고요. 그렇죠? 원수와 대적들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부르세요. 이런 원수와 대적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딜레마처럼 겪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냐면 우리 주위에 늘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었던 그의 실패를 되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어떻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를 너무 두려워하여 거기에 정말 초집중하여서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태도이지만 또 한 가지의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냥 두는 것도 문제예요. 왜요?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대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있고요. 공동체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르세요? 예,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젖먹이를 부르십니다. 젖먹이들을. 여러분 지금 이거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원수와 대적들, 보복자들이 있다면 적어도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좀 그들에게 좀 맞설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능도 가지고 있고 전략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때 누구를 세우세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 가장 낮은 계층을 뜻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위기의 때 일부러 가장 낮은 사람을 세우고 가장 낮은 사람을 가장 낮은 사람을 참 제가 그 설교자로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설교자 한 분이 계신데 지금 이제 원로가 되신 그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정말 오로지 설교 하나로 목회하셨던 참 보기 드문 분이셨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설교를 굉장히 독서를 가시면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그 설교를 엄청 좋아하세요. 지금도 가끔 원로로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분 또 옛날 분이시니까 설교 중에 막 쌍시옷도 섞고 막 좀 그러신 분이세요. 굉장히 지적이시면서도 굉장히 독서를 알리시는 분인데 참 그분 독특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주창했던 게 뭐냐면 이 복음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했던 설교 시리즈의 제목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저도 참 신학생 초기에 감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분이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이제 교회를 은퇴할 때 후임자를 교회가 선출할 때 기준이 정말 너무 웃겨요. 그 교회에서 많은 부목사들이 개척을 하고 또 청빙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청빙 위원들과 모여서 그 원로 당시 담임 목사님이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중에 세우십시다. 청빙위원들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럼 누구를 세울 거냐? 누구를 세울 거냐? 그랬더니 그 원로이신 그 박 목사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뭐냐면 나가서 목회를 제일 못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옵시다. 제일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옵시다. 제일 이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옵시다. 그럼 진짜로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최태준 목사님이시라고. 지금 들어봐도 그냥 뭐 설교도 좀 그냥 그렇고 생김새도 그냥 아저씨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세워진 지가 그 박영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장의 그늘 아래서 후임으로 세워졌는데 교회를 무리 없이 섬기고 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셨어요. 젖먹이였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고도 놀랍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의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권능을 세우시겠대요? 그들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튀어져 나옵니까?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 나옵니까? 뭐 나와요? 늘 달라. 늘 달라. 이건 틀리지 않은 말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렸을 적에 저기 우리 지금 잠옷실에도 우리 애들이 오랜만에 와서 앉아있는데 저 애들 아침부터 눈 떠서 잘 때까지 놀아달라, 먹을 거 달라, 재미있게 해달라, 모든 거 다 달라. 이거는 지금 저도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커도 애들이. 언제까지 안 달라고 할까? 모르겠어요. 애들은 늘 달라, 달라, 달라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해주셔야 됩니다. 먹을 것 좀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바로 이 태도예요. 하나님 우리 좀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허락하신다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입을 통하여 부르짖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진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권능이 없죠. 젖먹이들은 권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르짖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때 그때 진짜 능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추상의 세계 속에서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어떤 예로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죠? 나는 기도도 하고 있고 나는 내 삶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계획은 제로가 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정말 종말의 때를 지나오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은 우리 종암제일교회 부르짖는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르짖는 자들의 입 때문에 정말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연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가지를 주시죠. 2절의 후반절을 보세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부르짖자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입을 벌려 간구하고 목소리를 높여 그분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이 닫혀지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잠잠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잠잠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안식, 안식. 여러분 인류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안식이 사라진 데서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는요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도 사실은 좀 안식을 주신 것은 아닌가.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내오면서 바쁘게 사역이 굴러가면서 우리에게도 60년 가까이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1년, 2년 안식의 때를 주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제가 아니면 우리 쉬질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후배 목회자 이제 곧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개척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한 2, 3개월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자녀들 셋을, 그건 또 아들만 셋이에요. 셋을 데리고 한 3주 동안 저기 멀리 지방에 가서 좀 쉬다 온다고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며칠 안 됐는데 내려간 지. 목사님, 못 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해서 못 쉬겠대요. 지금 사역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밤에 잠도 안 오고 뭘 못하겠고 쉬지도 못하겠고 놀지도 못하겠고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 속에 본인을 집어넣었다가 한번 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나고 2주 정도 되니까 비로소 그때 밤에 잠도 오고 아침에 눈도 가볍게 떠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쫓겨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있는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 무언극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된 사회 속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의 그 불행함과 인간의 그 처절함과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인간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계를 돌리듯이 스스로를 가혹하게, 자신을 가혹하게 내려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혹하게 내려쳐요. 자신에 대해서 가차없이 평가하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중에 우리 가운데 안식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런데 이제 연약한 인간에서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인은 좀 시선을 조금 더 바꾸고 있습니다. 자 눈을 들어서 이제 3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여러분 찬송가 가사로도 너무나도 많이 활용되어진 가사 아니겠습니까? 이 3절이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단 말이죠. 지금 시인이 노래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에게 손가락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하늘을 보니까 주께서 마치 손가락으로 만드신 듯이 저 총총 박혀있는 별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낯선 곳에 여행만 가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동해안에 일렁이는 파도만 보더라도 그 파도가 오늘 마침 이정 목사님이 너무나도 적절하게 오늘 본문을 읽고서 이 찬송가 가사를 정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송가 478장 동해안에 일렁이는 파도만 보더라도 어때요?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경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일렁이는 파도의 모습들. 그런데 그렇게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보다가 한켠에 시인에게 또 다른 생각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자 사람에게 이제 눈을 돌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저 자연계도 저렇게 경이롭고 아름다운데 시인이 저 자연을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감탄을 내지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너무나도 경이롭고 아름답단 말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특별히 이 4절에 보면 사람이나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더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본질의 운명을 좀 강조한 표현이 바로 사람과 인자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자연계를 바라보다가 이 앞에 있는 그 인간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구원의 행위가 얼마나 놀랍던지 나를 바라보고 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인간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경이롭단 말이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신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참 그대로 인간은 말 그대로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신단 말이죠.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워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족 말고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요새는 그 말도 통하지 않아요. 요새는 가족도 믿지 못합니다. 저 유산분쟁 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 알량한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장례식장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해요. 어처구니 없죠. 그렇죠? 서로 돈을 놓고 악의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골을 지나갈 때 제일 무서운 게 귀신 도적대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인간이라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사람을 바라볼 때 때로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절을 보면. 사절에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것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절의 후반절에 있는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파카드라고 하는 방문하다. 사실은 이것은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2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돌보셨다는 표현은 대표적으로 룻기서 1장 6절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히 하나님 편에서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할 때 쓰여졌던 표현들에 해당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돌보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인간의 경이로움과 영광스러움을 여기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매우 영화롭고 존귀한 자들인데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한번 나같이 이것은 중요하니까 어떤 분은 이 5절을 이 8편 전체의 요절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5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처분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보다 인간이 못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만큼이나, 그렇죠? 하나님만큼이나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표현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 세워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과 비슷하고 심지어 인간을 이 땅의 왕으로 세워줬다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피조세계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심어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들,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온 바로 그분은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이제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를 왕으로 등극시켜주셨어요.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을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하나님 비스무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던지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란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란 말인가?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여러분 보시겠어요? 6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어디까지 나아가요? 인간을 왕의 대리자로 세워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만들고 계시죠? 6절과 7절과 8절은 인간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피조세계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지금도 그래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서 개발하고 이 땅을 섬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릴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곳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는 청지기다. 청지기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좀 찾아보시면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성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자리까지 가도록 하게 하시는가? 자, 1장 4절. 자,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첫 번째 중요한 적용점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토록 우리를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장 5절, 6절, 7절의 결론으로서 7절을 보시면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마침표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의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사랑을 더하라라고 결론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구분되는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인간이 가장 무섭고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게 자연세계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산이나 그 짐승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사랑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적용적인 결론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토록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믿어봐야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목사님 저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아,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나 적으나 남녀노소 다 떠나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충분히 사랑하는 자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로 그리고 이것을 동료이면서 책임으로 부르고 우리로 책무로 부릅니다. 어디까지요? 사랑하라고.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 우리에게 본질이면서 우리에게 책임인 거라고요. 훈련이기도 하면서요. 우리 이 거룩한 책무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암제일교회라고 한다면 지금도 너무나도 좋은 선물들이 많이 나있는 우리 교회이지만 정말 저 교회 가면 정말 따뜻한 분들이 많은 교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소망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다 참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적인 결론이고요. 두 번째 적용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의 대리자예요. 왕의 대리자. 여러분 이 땅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어그러지고 부서졌어요? 우리를 왜 이 땅에 심어두셨을까요? 그러면 바로 천국으로 왜 데려가지 않고요? 왜요? 빨리 나중에 잘 탈출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타락한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함이 임하도록 우리로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직책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스피치 라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의 모든 역대 대통령마다 다 스피치 라이터를 뒀는데 대통령의 말씀 자료를 평소에 전부 다 기록을 해둡니다. 혹은 녹음을 다 해둬요.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한 연설을 할 때 그 말씀 자료를 전부 다 뽑아내서 그 철학과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스피치 라이터라고 두더라고요. 지금은 스피치 라이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쓰신 책을 봤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연설문이 내가 할 거라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내가 욕을 먹으면 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단 말이죠. 내 성격대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분의 철학을 담아서 그분의 말투를 가지고 연설문을 만들어야 돼요. 밤새도록 대통령과 토론하기도 하고요.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의견을 개진하여서 연설문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본인 글이라면 괜찮대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그리고 대통령의 말이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 번거롭습니다. 때로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 것을 한다면 그저 장사하듯이 목회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사업하듯이 인생 살아내면 돼요. 내 욕심을 채우듯이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왕의 대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 번거롭습니다. 왜요? 그분의 뜻을 대리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 죄가 찾아오고 원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실망도 찾아오고 염려도 찾아올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적인 결론으로서 첫 번째,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 멋지게 이루어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